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1월 7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의 탄생 스토리로 시작되었던 누가복음의 시선이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기로 이어졌다가 다시 요한에게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의 사역들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은 요한의 사역 시기에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합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각 지역들을 담당하고 있었던 분봉왕,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단의 모든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3절이죠. 요한의 사역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에 기록된 말씀이 그러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요한은 광야에서의 외치는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했던 자인 것입니다. 그가 준비하고 예비한 뒤에 오실 예수님으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런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침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향한 요한의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회개였습니다. 요한은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에 대하여 경고했느냐 하며 침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를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7절입니다. 아마 이것은 참된 회개 없이 단순히 그들 앞에 놓인 심판을 피하기 위해 어떤 침례라는 종교의식만을 받으러 나온 자들을 향한 경고였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받으려고 하는 침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있기는 하는지 묻는 강력한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든 간에 요한은 회개에 대하여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또한 올바른 회개와 변화 없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만 안주하려는 생각에도 일침을 놓았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누구의 자손이며 어떤 핏줄인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돌들로도 만들어줄 수 있다면서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닌 것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문제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요한은 심판의 임박함에 대하여서도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나무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버리기 위하여서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워질 것이다. 이러한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10절입니다. 요한은 무리에게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먹을 것 있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합니다. 또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요한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정한 세 이외에는 더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또한 군병들도 와서 묻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시민들로부터 강탈하지 말고 또 무고하지 말며 자신들이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라고 말합니다. 14절입니다. 회개의 결과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매우 실용적이면서도 간단했습니다. 요한은 어떠한 종교적 관습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종교적 관습을 지켜라, 어떻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와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일상을 아주 벗어난 어떤 금욕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필요로 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라고만 크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회개한 자들의 참된 삶의 모습이야말로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억지로 나누어주는 삶이 아닌 말씀과 율법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순종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삶인 것입니다. 나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해 보시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